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29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본문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29장 앞에는 27장과 28장이 있죠. 27장은 다윗에 대해서, 28장은 사울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두 장 모두 다 마지막 시기와 관련된, 마지막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27장에서는 다윗이 도피 생활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기록합니다. 블레셋 땅을 도피처로 삼아서 들어갔죠. 그게 다윗이 했던 마지막 행동입니다. 27장이고요. 28장은 사울이 통치자로서 마지막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서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죠. 그게 사울이 통치행위하면서 했던 마지막 행동이에요. 둘 모두 다 옳지 않은, 합당하지 않은 불신앙적인 선택, 불신앙적인 세속적인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27장은 다윗의 마지막 불신앙적인 행동, 28장은 사울의 마지막 불신앙적인 행동, 이렇게 사건이 전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9장이 나옵니다. 29장에서는 과연 다윗이 했던 그런 불신앙적인 선택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사울이 했던 불신앙적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가 쭉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27장, 28장, 29장, 30장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윗과 사울, 다윗과 사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목적을 이룬 것처럼 보이고 구체적인 삶은 평탄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블레셋에 갔는데 아기스 왕이 참 놀랍게도 맞아주었죠. 그리고 다윗이 원하고 요구했던 대로 지역에 있던 한 성읍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지역에 가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고요. 또 원래 목적이었던 것처럼 사울이 자신을 더 쫓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하면서 여기저기 주변 민족들과 전쟁을 하고 전리품도 없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려 이런 기간이 1년 4개월이나 지속이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제 불신앙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평탄한 결과를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곳에서 블레셋에서 자기 발로 걸어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잘 지내고 있는데 굳이 뭐 나갈 필요가 있나 이런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그렇게 평탄하게 살 수 있었는가? 불신앙을 선택하고 세속적인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는데 여지껏보다 훨씬 더 평탄하게 지내고 또 윤택하게 지낸 것처럼 보였는데 과연 계속 그렇게 평탄할 수 있었을까? 결국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9장 오늘부터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29장 1절부터 5절은 세세하게 볼 것 없이 그냥 큰 그림만 놓고 보면 좀 이상한 장면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을 이 안에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크게 보면 이런 거죠.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더불어서 블레셋 편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너무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과 한 편이 되어서 지금 전쟁하러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생활하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지경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1년 4개월 동안은 아무 일 없이 지냈지만 지금은 다윗이 마음으로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소에서 고통을 당하는 혹은 고민하는 이것 자체가 이미 여기껏 살았던 평탄한 삶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기도 하고, 이제 다윗에게 또 다른 선택을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본문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상황을 볼게요. 다 1절부터 5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기록한 거예요. 1절, 2절을 보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1절을, 2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인 삼계대에 진쳤더라. 그러니까 전쟁을 하죠. 블레셋이 이쪽에 서 있고 이스라엘이 이쪽에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려난다면 2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에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대에 나아가더니. 이거 굉장히 이상한 장면인 거죠. 원래 지금 장면을 묘사하면서 1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블레셋은 이쪽에 섰고 이스라엘 반대쪽에 섰다. 다시 또 설명하면서 2절에 블레셋은 또 이쪽에 서 있고, 그 다음에는 원래 뭐가 나와야 정상입니까? 이스라엘은 누가 군대를 지휘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군을 이끌고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위치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편에 서 있다고 설명되어야 될 다윗이 쪼르르 이쪽으로 와서 블레셋 뒤쪽 꼭문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장면 자체가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는 왜 거기 서 있는 건데 지금? 이 장면 자체를 보면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만약 이 장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 이를 부두둑 부두둑 갈았겠죠. 저게 뭐 하는 건가 지금? 다윗과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창칼을 들고 블레셋 편에 서 있어? 이 장면 자체를 놓고 보면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요즘은 이제 선거철이 되어서 이쪽 진영에 있던 사람이 저쪽으로, 저쪽에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많이 오고 가죠. 요즘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철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이쪽 진영에 있다가 저쪽 진영으로 가면 저쪽 진영에 있던 사람들도 다 압니다. 아이고 저런, 자기 좀 유익을 위해서 자기 지조를 버리고 신조를 버리고 저렇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위치 자체가 이상한 장면인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이 3절에 나옵니다. 3절부터는 블레셋 방백들이 하는 말, 아기스가 하는 대답이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말을 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블레셋 방백들이 자기들이 전쟁하려고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편이거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기스가 대답을 해요.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러니까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으니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기스가 하는 말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기스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다윗을 향해서 이 다윗은 나의 신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 아기스가 다윗이 망명해서 이 땅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에게 잘못한 일, 허물을 잡힌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뒤집어 말하면 항상 블레셋 편에 서서 행동했다. 이런 뜻이죠. 이게 그냥 글자만 읽으면 논리적으로 말이 될지 모르지만, 야,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 지경이 되었는가. 사실은 이 장면에서 어떻게 해야 정상이냐면 다윗이 위치 자체도 이스라엘 편에 서 있어야 마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다윗이 이렇게 외쳤어야 돼요. 너희는 블레셋 왕과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서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울 왕의 신하로 너희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사실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말하는 내용도 지금 이상한 내용이 돼버린 거예요. 블레셋 왕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사울 왕의 신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 뒤에 보시면 4절부터 5절에 보면 세 번째 또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4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기스 왕입니다. 자기들 왕이에요. 방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 왕에게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자기들 왕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돌려보냅시다. 왕이 그에게 정하신 처소로 가게 하십시오.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할 것이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관객들이 똑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돌려보내야 됩니다. 왕 앞에서도 지금 분노를 하고 있어요. 방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 편인 왕에게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다윗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 목을 따가지고 자기 왕에게 가서 나를 받아달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에선 전쟁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려보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장면도 사실은 이상한 장면인데요. 논리적으로 보면 블레셋 방백들의 말이 맞죠. 근데 원래 이 말은 누가 해야 하는 말인가요? 다윗이 해야 하는 말이죠.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사정을 하든 뭐라고 이야기하든 나는 이스라엘과 전쟁 못하겠습니다. 내가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하는 것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냥 돌아가서 내 원래 나한테 살게 했던 거기 가서 있을 테니까 그걸 좀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말을 했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그렇게 말할 용기가 안 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전쟁하러 나간 틈을 타서라도 가족들 데리고 야반도주라도 했어야 돼요. 다윗이 나는 이 전쟁에 참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고요. 블레셋 왕의 이 방백들이 왕에게 막 이 불평을 토로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했던 이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장면들인 거죠. 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이 고난을 피하고 세상적인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불신앙적인 선택, 세상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직분, 자기의 정체성과 정반대로 행동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참 이게 불행한 그런 일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면서도 종종 만나곤 하고 또 경험하곤 합니다. 뭐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한번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뭐 즐겨보던 것은 아니었는데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틀어놨어요. 여기저기 돌리다가 뉴스를 봤는데 뉴스 안에 잘 아는 사람이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때가 추석이었는지 설날이었는지 하여튼 명절 기간이었는데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고려대 한국학과 교수였는데 교수가 이 명절 때의 차례상을 어떻게 차려야 하는지 그리고 차례와 제상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 전통 문화가 어떻게 해서 자꾸 사라져가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례상 차리는 법, 제사상 차리는 법을 나와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학교 저랑 같은 동기였습니다. 종교학과 같이 다녔던 제 친구인데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어리지만 제 친구 같은 학번이었는데 학교를 다닐 때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도 제가 몇 번 갔었어요. 학교 다니는 동안에 신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신학교는 안 가고 그냥 학문을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겠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종교학과에서 박사를 하고 그 위에 자리를 못 잡아서 고민을 하다가 여튼 나중에 은혜를 받아서 고대에 가서 교수가 됐어요. 한국사학과에 교수가 됐는데 박종천이라고 이 녀석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뭐 하는 건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목사가 될까 고민했던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제사상 차리는 거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게 뭐 하는 건가?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혹시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도 그래도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건 거절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 학교에서는 그런 걸 가르친다 하더라도 한국학과가 이제 한국학 가르치는 게 자기 전공이니까 이런저런 한국의 역사나 불교 전통에 이런 걸 가르칠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설령 그걸 학문적인 입장에서 가르친다 하더라도 텔레비전에 얼굴을 내놓고 그 이야기를 자기가 해야 될까?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시켜도 될 텐데 굳이 그걸 자기가 해야 되나? 그 자리는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자리인 거예요.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누가 봐도 그 사람에서는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제가 어느 날, 요즘은 우리가 수요예배가 있습니다만 예전에 수요예배가 없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성경을 잠깐 쉬면 수요일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인근에 있는 교회에 애들 엄마랑 같이 수요예배를 들으러 갑니다. 가서 우연히 신학교 동기분을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왔지? 지금 여기 와 있을 시간이 아닌데 수요일 예배 드릴 시간인데 왜 여기 왔지? 남의 교회 왔지? 이상한 거죠. 장면 자체가 어색하잖아요. 장면 자체가 어색한 거잖아요. 예전에 어느 제 아는 형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나중에 이런저런 고민하곤 했는데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이 바빠서 예배를 빼먹고 직장을 가고 있었어요. 직장을 가다가 고등학교 친구를 만난 거예요.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다가 친구가 물은 거죠. 어디 가냐? 그러니까 직장 간다. 그러니까 그 불신자였던 친구가 지금 주일 빼먹고 딴 데 직장에 가고 있던 우리 교회 성도를 향해서 고등학교 친구인 불신자가 아, 너 교회 안 가? 그렇게 물은 거예요. 오늘 일요일인데 너 교회 안 가냐? 너 원래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그 상황 자체가 벌써 보여줘요. 다윗이 어느 편에 지금 서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처음에는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평탄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얼른 알아차렸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연이어서 이 본문 뒷부분을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섰어야 됩니다. 다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참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평안하고 형통하고 괜찮은 것처럼 보인다 해서 내가 선택한 불신앙이 아, 괜찮은 선택이었는가 보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아, 내가 믿음의 길을 가면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또 설령 이 땅에서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나에게 어울리고 적절한 누가 봐도 내 주변 사람들이 나와 관련해서 적절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우셨던 그리고 나아가 담대하게 블레셋을 싸워 이겼던 다윗이 지금은 블레셋 편에 서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일인지 얼마나 슬픈 일인지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 비단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죽을 지경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피하겠다고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모습,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선택하는 때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또 지금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니.